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요즘에 나누고 있어요. 오늘 이제 14장까지 나누었고 15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한 장에 도달했다고 보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과 다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만약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요. 예,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성경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뭐 좀 가장 위대한 장을 10개만 골라달라 이렇게 한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포함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본장은 그마만큼 중요한 장이고요. 그 이유는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첫 번째 이단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건 옳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이 15장에서 바울은 세 번째로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은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루었던 육신적인 일들을 기억하시리라고 봐요.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육신적인 일로부터 육신적인 일로 주의를 환경시키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놀라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어찌 보면 너무 고마워요. 이 목사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기 목사님도 그와 같은 표현을 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온몸이 떨려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뭐 감히 그 정도까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쨌건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 위대한 사랑장을 넘어서 가지고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게 13장, 14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이루어낼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을 다루는 세 번째로 중요한 신령한 진리들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이렇게 좀 여러 번 보시면은 저는 훨씬 더 이해하는데 유익하고 좋으리라 생각되어서 권면을 드려보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요. 성도들이 소유한 믿음의 영광은 삶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 이것이 다 아니다. 이런 데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항상 해가 뜨고 지는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인은 영혼을 사모하고 거기에서 오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영원토록 살 것을 기대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지요. 또한 서둘러 하늘나라에 가려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다면 머무를 자신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되신 길이라면 허락하신 길이라면 당연히 가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을 준비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상급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므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살고 싶은 게 저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저는 종종 나의 면류관은 별이 있을까? 뭐 이러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요.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매기 성경 강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받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자들에게 주는 놀라운 감격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승천을 잃어버리며 눈앞의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일에만 전전긍긍하고 그것에만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비극이 쌓이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부활장은 사실상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첫 열매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엄격히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의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범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던 거죠. 그래서 우선 1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음미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활의 영적인 것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적인 것,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너무 이 부활을 이 어떤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거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빼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은 항상 육신을 가리켜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어선다 하는 의미거든요. 히스테미는 일어서게 하다 하는 뜻이고요. 아나라는 말은 몸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영적인 부활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옥스퍼드의 유명한 학장이었던 루이스는 재직 당시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을 조롱을 했는데요. 그들이 부활이란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자 루이스는 영이 일어설 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을 웃음거리로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부활이란 일어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와 고린도에는 사후 생과 사에 대한 세 가지 철학들, 그런 것들이 뭐 분분했었다고요. 하나는 죽을 때 영혼이 신성에 흡수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개성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부활을 비실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물질주의적인 에피큐리안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후에는 존재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죽음이 존재의 끝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세 번째는 영혼 불멸을 가르치는 플라톤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가정을 믿었죠. 여러분은 오늘날도 그러한 가르침을 인도의 종교나 또 기타 또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 있는 동안 부활을 말하자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신들을 말하는 줄로 생각을 했다.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바울이 영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는 순간 사람은 어디론가, 즉 영혼은 어디론가 가게 되어져 있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통의 장소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바울은 부활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부활이 없이는 복음도 없는 것이죠. 메이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있어요. 조직신학을 쓰신 분인데 이 메이천 박사는 기독교란 일련의 사상이나 신조가 신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말을 했어요. 복음은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련의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는 말씀이에요. 찬송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5장 1절에서 4절을 봤거든요. 찬양 전에 그렇죠. 종종 이 복음이 바울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그 의문이 제기되어 왔어요. 바울은 분명 너희에게 정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받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받겠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았죠.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가르치신 아라비아 사막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주여 뉘시오니까 묻습니다. 그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저작이다. 그리스도교는 바울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너무도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어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사실을 떠나서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장사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게 찾아와서 선생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자. 그때 제가 만약에 글쎄요,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저에게 계획을 말해줄 것입니다. 선생님이 직업을 가진 후에 1000년쯤 지나면 아마 수백만 달러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수는 뭐 있겠지만 제가 일해서 수억을 벌어 이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을 매우 사랑하며 죽음에서 목사님에게 수많은 것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일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 거죠. 이러한 사실을 부정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장사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육체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은 그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했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복음의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인 것이죠. 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에 대한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인들의 체험인 것이죠. 한 번 더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곧 텅 비어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교회가 부활의 증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낙담에 있던 제자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믿었고 증거하며 기독교가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떠나서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교회도 없고 구세주도 없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성경대로라는 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도착하여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다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갔을 때 우리도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바울이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런 것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바울은 창세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봐요. 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 다시 살리게 된 아브라함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바울은 모세 율법의 제사라든가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를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제사들은 그리스도를 묘사한다고 하는 것을 왜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속죄일과 두 마리 염소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설명을 해주었으리라고 봐요. 바울은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부활을 상징하는 요나서를 설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과 16편도 말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사야서 25장과 53장도 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이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했던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을 거라고 믿어요. 구약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세를 위한 것입니다. 내세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세 종교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는 지금 현세 종교와 내세 종교가 함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음은 부활의 증거로서 그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로서 바울은 그 증인들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오늘날 변호사들이 되도록 많이 증인들을 확보하려고 했듯이 부활의 증인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숱한 증인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